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내일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31일 협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단계의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을 첨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당초 3월 말까지 큰 틀의 정치적 합의를 마치고 6월 말까지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일부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은 서방과 이란의 핵협상 노력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았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신문과 ABC방송이 공동으로 핵협상 마감 시한인 31일 미국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9%가 이란 핵협상 타결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응답자들은 이란과 서방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것으로 확신하지는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란 핵협상에 대한 지지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 추락한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110명 전원에 대한 유전자 정보가 이번 주말까지 확인되도록 하겠다고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31일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수색팀이 알프스 산기슭 사고기 추락 현장에 대한 수색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나온 것입니다. 험준한 산악지역인 사고 현장은 그동안 헬리콥터로만 접근이 가능했지만 프랑스 당국은 최근 육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색팀은 특히 사고 원인을 밝혀줄 비행 기록 장치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안전상을 이유로 사고 현장에는 현재 35명의 접근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일주일 뒤인 다음 달 8일까지는 비행 기록 장치를 찾을 수 있게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정부가 16개 소수민족 반군단체 대표들과 정전협정 초안에 서명했습니다. 테인세의 미얀마 대통령은 31일 양곤에서 서명식을 갖고 이번 평화 합의 기본 틀은 반군단체들과 정치적 대화를 갖기 위한 첫 단계라고 환영했습니다. 반군단체들은 최종 합의에 앞서 합의 문구를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미얀마의 이번 정전협정 초안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국경 지역에서 자치를 요구하는 반군단체들과 지난 65년간 충돌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새 반군단체들과 7차례 평화회담을 진행해왔고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협정 협상 과정에 중국계인 코캉 반군은 참여하지 않았고 카친주 소수계 반군단체들도 배제됐습니다. 지난해 5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태국 군부가 국왕에게 쿠데타 직후 선포된 계엄령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프라유찬 오차 총리는 31일 기자회견에서 푸미폰 아두냐데 국왕에게 계엄령 해제를 요청했다며 국왕이 곧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 총리는 계엄령을 대체할 새로운 법령이 곧바로 선포될 것이라며 임시헌법 44조에 근거해 군부의 권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 총리는 또 새 법령도 민간인들에 대한 군사법정 재판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현재 계엄령에 따라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대한 반대를 탄압하고 있으며 5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돼 있습니다. 태국 군부는 지난해 5월 잉락 친나와 전 총리가 탄핵된 뒤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 개표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굴럭 조나산 현 대통령에 도전하는 무함마두 부하리 후보의 승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는 부하리 후보가 조나단 대통령보다 더 많은 주에서 승리했다며 전국적으로는 300만 표 이상을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4월 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사드 문제는 아직도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의지에는 없다고.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 지휘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정식 결정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 회담이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인데요. 한국 군 당국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잠정적으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한은 지난달 18일 취임한 카터 장관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입니다. 카터 장관은 한국 방문 첫날인 4월 9일 주한미군 부대 등을 방문하고 둘째 날엔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국방장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내에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강경론자로 알려진 카터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이 지난달 취임 직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사일 방어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하지만 카터 장관의 이번 방한은 우방국 방문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에 사드와 관련된 의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특별한 회담 위주가 아니고 인사차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는 아직도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의지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앞서 3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합참의장 회담에서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은 최윤희 한국 합참의장에게 미국은 동맹국들과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체포돼 억류 중인 한국 국민 3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통일부와 외교부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십자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북한 주재 공관보유국 등 외교 채널을 통한 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또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 지휘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 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관계부처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총괄 지휘조직인 사이버 안보 비서관실이 곧 만들어집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이버 테러 위협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대비 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그동안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1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한국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안보특보로 임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이 사이버를 통해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어 지난 12일 군 장교 합동 임관식에선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각종 테러와 사이버 공격, 대규모 자연재해 같은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방 환경에 맞춰 창조 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 미래 안보를 준비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산하에 국가정보원 주도의 사이버 위기대응팀이 있었지만 관계부처나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공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사이버 안보 비서관실이 신설됨으로써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 안보 역량과 총괄 지휘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비서관실은 기존 사이버 위기 대응팀을 흡수하고 여기에 국가정보원은 물론 국방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부처와 기관에서 파견한 실무진들을 합쳐 구성될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에선 지난 2013년 3월 방송사와 금융사 10여 곳이 북한이 심어놓은 악성코드의 활성화로 한꺼번에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엔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 수사당국은 당시 원전자료 유출을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정식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대북 제재는 수출입 전면 금지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 선박의 입학 금지, 전세 항공기 일본 운항 금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일간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 온 북한 당국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제조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1차 조사 결과 통보도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북일간 합의 이행에 더욱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조총련 간부 등의 인적 왕래와 대북 송금 등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또다시 남북관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 살포 강행을 예고하고 북한이 무력 대응을 경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단 살포의 득실과 한국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OA 설문에 응한 전문가 31명 가운데 15명은 대북전단 살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체와 외부 세계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I'm all for send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in whatever way possible. Every possible
전단이 가장 현명한 수단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만큼 한국 정부의 개입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전단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의 민감한 반응에서 잘 드러난다는 게 이들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단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안감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두려움에 비유했습니다. 한두 건의 발병이 걷잡을 수 없이 전염되듯 전단에서 정권을 뒤흔들 파급력을 예감한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는 결국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모아집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해쳐서는 안 되고, 둘째, 북한이 도발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전단 살포에 따르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y should let them do it. I mean, in the long run, when you have freedom of expression, it's better for everybody.
이성윤 터프치 대학 교수는 한국이 테러에 버금가는 요구에 굴복해 자국민의 행동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멈출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런 선례는 북한의 도발적 반응을 타당하고 적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셈일 뿐이라는 게 윤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무력 시위를 하며 미한 합동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할 경우 북한을 달래기 위해 이를 수락할 것이냐는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을 경우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의 요구가 관철되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 북한 인권 운동단체들이 북한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비정부기구의 합법적 활동을 제약하는 건 대민관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레리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개건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전단살포 문제를 매개로 북한에 협상 요청을 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전단살포의 반대 입장을 밝힌 11명의 전문가들은 찬성 논리의 전제가 됐던 전단의 효용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학 초빙연구원은 대북전단살포가 끼치는 영향은 악영향 외에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I'm not convinced that dropping leaflets is going to have any effect on the North Koreans at all, except a negative effect.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와의 균형 역시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단 살포를 잠정적으로 유예하고 대북 관여를 통해 안정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 탐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데이비드 강 남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의 효과가 실질적이 아닌 상징적인데 그친다며 한국 내에서나 이목을 끄는 행위로 일축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특히 이 같은 행위로 남북 간 교전까지 벌어졌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는 명백하지만 전단 살포로 느끼는 만족감에 비해 너무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해당 단체 등과 협의해 대북 전단을 중지시키는 게 적절한 대처라는 설명입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역시 별 소득 없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벤 잭슨 신안보센터 개건연구원은 전단 살포의 근거가 되는 표현의 자유를 전략적 안정을 전제로 한 자유로 한정했습니다.
Obviously, I support freedom of expression, but if the opinions being expressed make war more likely, they should be constrained.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지만 이로 인해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면 제한하는 게 맞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북 정보 유입 자체에는 찬성한다며 너무 직접적인 전단 살포 방식 대신 USB 메모리 스틱을 은밀히 북한에 반입시키는 방법 등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역사학과 교수 역시 전단 살포 대신 대북 방송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덜 위험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렐프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소장은 전단 살포가 외교활동을 부적절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 지도자를 불필요하게 모욕하는 데까지 간다면 북한으로부터 똑같은 반응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전단 살포에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편 설문에 응한 31명의 전문가들 가운데 5명은 유보적이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기회와 축복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주국가들에게 중요하다면서도 최선의 방법은 당사국 지도부에 달려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대북전단 자체보다 살포 시기가 문제라며 황병서 총정치국장 일행의 한국 방문이나 노동당 창건 기념일 직후 등 예민한 시점을 택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정호 컬럼비아 법과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가 안전을 고려해 표현과 집회의 자유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내렸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회를 하고 싶을 때도 결국은 허가를 맡아가지고 하는 거지 아니면 그게 불법 집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바리케이드를 치든지 그 지역 주민의 안전과 이제 그거를 위해서 허용을 안 해준다. 그렇다면 사실상으로는 금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것도 있죠.
노 교수는 다만 북한의 발포 등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이 달라진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아시아 5개국을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 의회 하원 대표단이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2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측 노력을 설명하고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미 하원 대표단은 이번 방한 중 박근혜 대통령 예방과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 등의 일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천여 명의 해커를 위장 취업시켜 사이버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국국책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31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 실태에 대한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의 천여 명의 정보기술 인력을 외화벌이 일꾼으로 위장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인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창혁신 부장은 이들은 평소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외화벌이나 정보 수집을 하다 평양의 지시가 있으면 목표 대상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선양에 칠성각이라는 그 북한 식당을 사용해가지고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강력한 방어막 그 뒤에서 이런 중국 그 사이버 작전을 할 수 있는 그 전술을 수행하고 있고 또 특히 뭐 이란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어떤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뭐 공동 실험실을 뭐 사용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쿠바나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각 그 어떤 맹방의 어떤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단속을 피해 동남아나 유럽 지역으로 거점을 옮기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주로 지하철이나 철도, 전력과 같은 한국의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 내 혼란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군과 노동당 산하에 7개 조직 1,700여 명 규모의 전문 해커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도 13개 조직 4,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인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부장입니다.
북한의 능력은 아마 뭐 미국보다는 떨어지지만 중국이라든지 기타 그 비슷한 나라하고 어떤 방어 능력과 공격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시와 그 지령을 통해서 현장 방문을 자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백신 연구소를 찾아서 해커들을 격리하고 있고요. 전략사령부를 창설을 했고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이버 공격을 활용하라는 그런 어떤 지시까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토비아스 피킨 호주 전략정책연구원 사이버정책센터장은 핵개발 등에서 북한이 국제규범을 무시해온 데서 알 수 있듯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으로서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라진 선봉 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면 남북 경협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보고서를 낸 한국경제연구원 최남석 부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하신 보고서가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남북의 경제협력 증대 효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으로는 일단 한중 FTA의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이 중국에서 진행해왔던 동북진흥정책의 성과와 함께 이 중국 연변지역 즉 동북 삼성 지역을 중심으로 맞물렸다는 것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동북 삼성이 그동안 잠재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잠재성이 실현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동안 중국이 동북진흥 경제개발 정책을 통해서 인프라를 확충했는데 이제 그 정책이 말기 단계에 이르러 있고 그걸로 인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동북 삼성의 1억 명이라는 그 거대 내수 시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높아졌고 또 한국 기업들이 동북삼성 지역을 거대 내수시장을 진출할 수 있고 그 지역을 통해서 또 중국 현지 내수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는 이 한중 FTA의 FTA 혜택으로 인해서 여객 가공 지역에서 생산되는 310개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시유가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방형 여객 가공 지역을 이 북한과 중국이 접경한 지역에 만들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전에 있던 개성공단과 달리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여객 가공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남한과 북한이 주로 경제 협력을 그동안 남북 간에 1대1로 해왔다면 북중 접경 지역에 벽에가공적을 설치해가지고 사용할 경우에는 단지 남과 북한 간의 반출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중 수출로 직접 이어지면서 남북 교역과 더불어서 북중 교역이 상호 경쟁 관계에서 상호 보완 관계가 되면서 함께 증가할 수 있고 또 남한이 북한을 통해서 얻은 북한과의 벽에가공적을 통해 얻은 교역 증대가 대중 교역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한중 FTA의 혜택과 중국 동북삼성의 변화가 같이 맞물리면서 그것이 결국은 남북 경협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중 접경지대인 라진 선봉에 제2 개성공단을 설립하면 남북 경협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네.
이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 교역이 증가한다는 측면을 저는 이렇게 한번 추정해봤습니다. 여객 가공 지역에 원산지 지위가 부여된 품목이 그 HS6단위로 310개 품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을 현재 개성공단에서 약 274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품목은 개성공단의 성격상 역외가공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폐쇄형으로서, 여기서 폐쇄형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생산품의 90%가량이 남한과 북한 간의 반출임으로만 이루어지고 거의 생산된 품목이 대부분 남한에서 소비되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품목을, 똑같은 품목을 이제 274개가 아니라 310개로 늘어났는데, 그동안 2004년에서 2014년까지 중국에 대해서 직접 수출한 수출액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게 폐쇄형이 아니라 이 개방형 역외가공지역을 만들면 똑같은 310개 품목에 대해서도 대중 수출이 그동안 증가한 것만큼 그 개방형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한 품목들의 대중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착안을 해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2004년에서 2014년까지 310개 품목에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 수준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략 연평균 55.9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해서 그 55.9억 달러라는 수준은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개성공단의 반출입액의 대략 5배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북중 접경 지역에서 역외 가공 지역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약 이 정도 수준으로 개성공단 수준의 약 대략 5배 정도 수준으로 남북 간의 교역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품목이 300개 이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품목의 네. 그 수를 누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 이미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한중 FTA 가서명에 310개 품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영문 협정문에는 310개 품목의 ACS 6단위의 품목이 남한과 한국과 중국 측 FTA 당사자 간에서 협의하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낮은 선봉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생산지 표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령 한국 제품이다, 중국 제품이다, 북한 제품이다. 뭐 물론 영어로도 이제 표기가 되겠지만 어떻게 표기가 네. 되나요?
그 원산지 지위를 만족시키면은 Made in Korea가 되는 거죠.
네.
한국 상품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원산지 지위를 인정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했을 때 40% 미만이 그 기준, 만약에 이제 40%가 기준인데 40%를 넘는 만큼 40%가 넘지 않게 그 역외가공 지역 이외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Made in Korea로 인정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북한이 지정한 경제특구가 여러 곳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낮은 선봉 지역을 지목한 특별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른 이유보다도 낮은 선봉 지역을 특별히 지정한 이유는 이 낮은 선봉 지역이 한국과 중국과 북한 3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북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중앙급 경제개발과 정책을 통해서 낮은 선봉 지역을 국제무역지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외국인 직접 투자도 유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한 측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 FTA를 통해서 중국 삼성과 중국 매수시장 개척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가공지역을 설치해가지고 원자재를 조달하고 생산 제품을 중국으로 직접 수출할 유인이 있는 것이죠. 또 중국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동안 동북진흥 정책을 통해서 특히 이 길림성 지역에 창지투 선도부 계획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 간의 해양과 국제 운송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이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물류 비즈니스의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도 이해가 돼서 또 이 중국 측은 이렇게 해양과 국제 운송로에서 나진항 항만을 이용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 낮은 선봉 지역이 다른 뭐 황금평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착안을 했습니다.
네.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기후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쪽 기후는 괜찮습니까?
비교적 아주 제일 좋은 기후는 아니죠. 북한 쪽에 있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리적 이점으로 봤을 때에 이 두만강 유역에 있기 때문에 대륙과 해상을 연결하는 물류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고 또 그동안 북한이나 또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 쪽에서 추진하고 있던 각종 철도가 연결할 수 있는 만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에 중심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물류적 집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측면에서의 비교 경제적인 가능성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후도 우호적인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개성공단이 비교적 남한과 가까워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 낮은 선봉은 무척 거리가 먼데요.
네.
그 거리가 먼 것 때문에 겪는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대도시 지역 그리고 우리 남한 지역의 거대 대도시 시장과 근접한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남한의 기술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낮은 선봉지역이 거리적으로 먼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내수시장을 생각을 하고 또 중국의 성장하는 잠재력을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런 지리적인 거리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이 그러면 그런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의지라든가 또 북한으로서 얻는 것이 무엇일지 그런 것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북한 측면에서는 그동안 남북경협의 계약 요건이 됐던 것이 남한과 북한의 연계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계성이 지나쳐서 혹시라도 종속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가령 그런 이유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온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북한 내부의 경제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낮은 선봉 지역에 여객항공 지역을 만들 경우에 북한이 수출 산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인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 남과 북한 간의 양자간 협정이라기보다 중국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과 중국 간 또 그 북한이 정통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남한과의 합작기업을 통해서 낮은 선봉 지역에 설치될 수 있는 여객항공 지역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남한, 북한 그리고 중국 3국 간 경제협력이 되면서 이 남북경협, 북중경협의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호혜적으로 바뀔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남한에서 거의 가지고 가서 원자재도 가지고 가고 만든 걸 다시 가지고 나왔다면은 이제는 북한 측에서 직접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자재를 그쪽에다 공급할 수 있고 또 남한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오고 중국에서도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여객가공 지역을 통한 대중수출 증가는 다만 남한 기업의 그 대중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중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그 수출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경제 특구를 폐쇄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통계적으로 줄어들면서 낮은 선봉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도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북한 지역에서도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 경제 특구에 비해서는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최남식 부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라진 선봉 지역에 제2개성공단 설립과 이에 따른 남북경협 효과 증대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1일 러시아를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는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동행합니다. 성김 대표 일행은 1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모르글로프 외무부 차관 등 고위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성김 대표 일행은 2일 워싱턴으로 돌아온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란 핵협상이 마감 시한을 하루 넘겨 1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예멘 반군에 대한 공습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패 척결과 환경보호 등 의의로 불법 골프장 70곳을 폐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란 핵협상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31일, 바로 어젠데요. 31일이 협상 마감 시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1일이 바로 이란 핵협상 협상 마감 시한인데요. 미국 등 주로 주요 6개국과 이란은 당초 협상 타결 시한인 31일을 하루 넘긴 4월 1일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협상 대표인 존 케리 국무장관은 31일 스위스 로젠에서 아직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며 밤까지, 그러니까 1일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 백악관도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될 경우 1일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협상 시한을 하루 넘겨서 협상이 계속되는 건데 이란도 동의한 건가요?
이란도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한 협상 관계자는 31일 스위스 현지들에서 기자들과 잠깐 만났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해결되고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것이 이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이란도 협상 마감 시한에 그리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등이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뭐 흥미로운 그 대목인데요.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그 AP 또는 로이터 또 여러 통신이 각종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AP통신은 31일 한 협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동성명에는 그동안의 협상 성과와 기술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협상 성공과 실패를 대비한 모든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좀 다소 상반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협상이 벌써 하루 연장됐는데요. 그럼 오늘은 타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1일에 뭐 타결될 수도 있고요. 만일 1일 안 되면은 그 다음 날이죠. 2일에 또 타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일 1일 다 타결이 안 되면요. 협상 시한이 좀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양측이 지금 미국과 이란이 둘 다 지금 상당히 유동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은 당초 협상 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요?
네, 당초에는 기자들이 뭐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이번에 만일 31일까지 안 되면은 협상이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럴 때마다 미국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 이번에는 협상 연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핵심 사안에 대한 그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런 성과를 미뤄볼 때 충분히 협상을 이어갈 이유가 됐다. 이렇게 그 AP통신이 미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막바지 협상이 지금 계속 중이고요. 어떤 결과를 낳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이 뭡니까?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이란은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를 기존에 알려진 만기에서 앞서 나머지 참가국들이 요구한 6천기 혹은 그 이하로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심 분리기 숫자보다는 이란의 핵 연구 개발을 얼마나 오랫동안 제한할지와 대이란 제재,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미국이나 그 서방으로부터 각종 그 석유 수출 금지 등 그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할 것인지 또 어떤 종목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하루 전인 30일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아직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풀기 위해서 미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그동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맞았다며 이란이 핵합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란에서는 과거 정부와 달리 로하니 대통령이 들어서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고요. 이는 또 지난 2013년 11월에 그 미국과 이란 또 나머지 그 안보리 5개국과 독일 사이에 잠정 합의가 타결돼서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겁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여론은 이란 핵협상 타결을 바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죠.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공동으로 핵협상 마감시한인 31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그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응답자의 59%가 이란 핵협상 타결을 지지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59%, 그러니까 역시 똑같은 그 비율의 응답자인데요. 59%의 응답자들은 이란과 서방이 설사 핵합의를 타결하고 합의를 이루더라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것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대체로 그 이란의 핵협상 타결을 지지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 외무장관이 30일 귀국했었는데 이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30일 스위스 로잔을 떠나면서 최종 합의가 임박하면 로잔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31일 다시 로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특히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 모스크바를 출발하기에 앞서 현지 기자들과 만나면서 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합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100%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막판에 조건을 높이는 나라만 없다면 합의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동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예멘 사태 속보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예멘 반군에 대한 공습을 더욱 확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그 나라인데요. 그동안 상당히 거의 내전 상태에 준하는 그 사태를 겪어왔는데요. 최근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북쪽에 있는 커다란 나라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그 공습을 하면서 사전이 거의 내전에서 외전, 외세가 개입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멘의 수니파 하디 정부를 위협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에 대해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 등이 공습을 시작한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그 최근 들어 그 공습 지역과 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후티 반군과 축출된 독재자인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손을 잡고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지원을 받아 합법적인 예멘 정부를 공격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압둘라브 만수르 하디 대통령의 지원 요청을 받고 사우디가 공습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예멘 사태를 둘러싼 수니파와 시아파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공습을 시작한 지 엿새가 지났는데 어제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도 공습이 이뤄졌다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집트 또는 다른 수단 이런 나라들이 그 공습을 가하고 있는데요. 31일 처음으로 사나, 그러니까 그 예멘의 그 수도죠. 사나 인근 후티반군 거점 중한 곳인 시아파 수도인 다마르에 대해서 그 전투기를 이용한 공습이 이뤄졌습니다. 후티 반군의 무기고가 폭격을 받았는데요. 또 예멘 수도 사나 등 다른 도시에 대한 공습도 계속됐습니다. 사나에서는 후티 반군과 살레 전 대통령에 충성하는 정부군 기지에 대한 폭격이 엿새째 계속됐고요. 남부 도시 달레는 정부군 기지 등도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나 시민들은 엿새째 밤에도 계속된 공습으로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고요. 사나에서는 특히 어젯밤 외곽에서 반군의 미사일 무기고로 알려진 곳에 거센 폭격이 가해져 큰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에 대응해 반군도 대공 화기를 격렬하게 발사했다고 합니다.
하디 정부 지지 세력의 최후 거점지인 남부 항구 도시 아덴에서도 격렬한 교전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나와 하디 이렇게 두 개의 그 서로 다른 그 거점이 서로 격렬하게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티 반군은 북쪽에서 그 사우디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아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니파 병력에 저항하면서 교전이 계속됐는데요. 만일 후티 반군이 아덴마저 장악한다면 시아파 정권 수립을 저지하는 사우디와 수니파 연합군의 군사적 개입이 무의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사우디의 지상군 개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31일 사우디와 예멘 적경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엿새 동안 가장 격렬한 교전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군 관계자는 사우디가 최대한 지상군을 개입하는 상황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이란은 자국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는 내용은 완전히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이란의 적신월사,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적십자사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란의 적신월사가 예멘의 항공편으로 구호품과 의약품 등 비군사용 물자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사우디 등 주변의 그 순위파 국가들은 시아파 후티 반군과 같은 시아파인 이란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했었습니다.
사우디가 왜 이렇게 예멘 사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겁니까?
후티는 원래 1990년대 시아파 저항 세력으로 출발해 2000년대 초반부터 무장화됐는데요. 10만 명 정도의 병력으로 순위파 하디 정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디 정부는 후티 반군의 쿠데타로 수도 사나를 내준 뒤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순위파 동맹인 사우디의 지원을 요청했고요. 사우디가 이에 응한 것으로 남부로 넓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예멘에 친이란 시아파 정권이 들어설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자국의 소수파 시아파 세력이 자극을 받아 왕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권에 저항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중동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국의 골프장 수십 개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네, 중국 공무원이 30일 전국 골프장 66곳에 대한 폐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성명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지역 정부가 불법적으로 건설된 이들 골프장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했으며 골프장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는 부유층들이 즐기는 그런 운동인데요. 중국 정부의 최근 반부패 운동과도 관련이 있겠죠?
네,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또 부패 근절과 함께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시진핑 정부 들어 지위 고하를 막론한 부패와 비리 척결 운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골프와 관련해 지난해 그 남쪽의 광둥성의 반부패위원회는 공산당 간부들이 골프를 칠 경우 처벌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신고를 위한 전화도 개설했었습니다. 당시 반부패위원회는 골프는 서방에서조차 사치스럽고 귀족적인 운동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중국에서 골프를 치거나 골프장 회원이 되기 위한 비용은 공무원이나 일반 노동자의 정상적인 급여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중국에 골프장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현재 전국에 그 60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골프장도 센젠의 미셴 힐스 골프클럽으로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4년부터 정경 유착과 환경 파괴 등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금지했는데요. 실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시 200개 미만이었던 골프장 개수가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골프장 폐쇄 조치에 나선 겁니다.
짧은 시간에 급증했군요. 이번에 폐쇄된 게 어느 지역의 골프장들인가요?
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3곳의 골프장이 폐쇄 조치됐고요. 동부 산동성의 8곳, 광둥성과 윈낭성, 그리고 랴오닝성에도 각각 6곳, 또 골프장 관광객이 많은 남쪽 하이난섬에도 3곳의 골프장이 이번에 폐쇄됐습니다.
이번 골프장 폐쇄 조치와 함께 고위 관리의 골프 관련 부패 혐의 조사 사실도 발표됐죠?
그렇습니다. 30일 골프장 폐쇄 조치에 이어 30일 중국 상무부는 고위 관리인 왕셴 양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반부패 규정을 어기고 골프를 쳤다고 밝혔지만 그 이상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골프장 폐쇄와 관련해서 부패 외에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죠.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불법 골프장을 폐쇄한 이후로 경작지와 지하수 등 수자원 보호도 들었는데요. 골프장의 잔디 관리를 위해 제초제, 그러니까 비료나 제초제 등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수질 오염, 그러니까 근처의 그 수도나 그 물이 오염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이번에 폐쇄 조치된 골프장들 외에도 불법 건설될 골프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당국은 규정을 충족하는 곳들은 양성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단속해서 폐쇄 조치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1일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 남북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8도 되겠습니다. 신의주,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6도. 개성도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1도, 낮 최고 19도 예상됩니다. 함흥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9도입니다. 청진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개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에 구름 많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4월 1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준비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미리 들어보시죠.
때는 1607년 신대륙에 대한 희망을 안고 영국을 출발해 대서양을 건너던 선단은
이어진 아침 방송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